사랑하는 하나님,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6일 내일은 국가 공휴일 추석인 관계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적, 이스라엘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을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보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하는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시록처럼 알아듣기 힘든 말로 적어놓은 듯 했지만 새벽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참으로 복되고 결국은 우리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를 마음속에 그 무엇도 마음이 평안으로 자리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말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유독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같이 1절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만 약 50여회나 반복하고 있고 예언하라, 경고하라 등 유사한 단어만 살펴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 보여주실 때는 오늘의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만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걸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부터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으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구원의 은총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시기와 때에 맞춰서 행동을 하죠. 이것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은 세상의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따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본 것이 없이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당장 내가 고난 당할 줄 알면서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주의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을 보지만 그들은 자기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타이밍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너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말함으로 인해서 너가 어려워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굴 전도하려고 할 때 너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임을 합니다. 때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의 가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또 그에게 있는 학문이 그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 강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능력, 그 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즐겨 듣자, 즐겨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을 어리석게 보았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에스겔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에스겔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심령의 올바른 대로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증거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회사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론 친구들끼리 모여있는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회식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담대함으로 증거할 때 주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우라는 단어를 오늘 여우라는 단어를 슈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뜻 안에는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예언이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처음엔 좋은 듯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예언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예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활하고 간사하게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우리 영혼의 꽃을 꺾어버리며 우리의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그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게 공격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영적으로 심각하게 틈이 생겨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더 나아가서 무너진 곳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그냥 회칠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집에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집에 곰팡이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걸레로 쓱쓱 닦으니까 닦으시더라고요. 아, 없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곰팡이가 쓰는데 물걸레로 다시 하니까 보기에는 깨끗해지지만 그 습기 때문에 또 곰팡이가 나는 것이죠. 곰팡이가 나면 벽지를 뜯어버리고 그것을 말리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벽지를 붙여야지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성벽이 무너질 그 성벽을 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칠해버리는 것이죠. 겉만 아름답게 꾸며질 뿐입니다. 백성의 죄를 방치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잘하고 있어 격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거짓으로 해치란 담은 11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초가 쌓아지지 않은 담 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겉만 포장한 그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성과 성벽은 유다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참 선지자였으면 유다 백성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을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 저희를 먼저 부르셨을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세우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잘되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성벽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나라 곧 오니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달라고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냥 상처를 싸매주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드리지 못한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파수꾼의 소리가 되어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성벽과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의 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이고 그것을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이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거짓된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속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라는 것이죠. 허탄한 것의 원뜻은 멸망당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점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적인 사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믿게 하려고 환상과 점괘를 보면서 믿게 했던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저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시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즉 거짓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거짓으로 시작하여 거짓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끔은 상담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하면 누가 봐도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결정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 꼭 그런 분들은 또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요술램프의 요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으로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자꾸 왜곡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들은 마치 땅 위를 유리하는 가인처럼 자신의 백성과 땅으로부터 철저하게 추방당하고 제거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영적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지금이 전도할 때인지, 지금이 말씀 볼 때인지, 준비할 때인지 그 때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줍니다. 그 거짓된 메시지로 믿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가서 그 빛을 비추길 바라고 계십니다.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분명 삶의 곳곳에서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먼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어둡고 캄캄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